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하나님과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분쟁이라는 단어와 분간이라는 단어입니다. 5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제 분쟁이라는 말을 원어로는 불일치, 불화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원래는 하나였고 원래는 화합된 상태였지만 그것이 분리되고 나뉘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족 공동체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는데, 인간의 사회 구조에서 가장 작게 그리고 가장 가깝게 맺어가는 관계를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족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5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서 세어보니까 여섯 가지의 경우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정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바로 불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뜻 들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신 내용과 상충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도리어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한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나 분쟁이 일어나는 거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5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장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로 이제 고지가 되는 그 순간부터요, 평안이 전해진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신다고 했고,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오셨다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그리고 컬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살면서 실천할 때요, 타협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삶의 모습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간에 간극이 벌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한국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직접 보셨거나 아니면 그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극 중에 한 장면 중에 그 카메라가 앵글이 그 주인공의 살고 있는 반 지하방에 있는 한 액자를 조명하는데 거기에 안분지족이라는 사자성어가 적혀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알고 과하게 욕심을 내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파악해서 만족하며 살아간다. 이제 이러한 의미인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보면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와 부딪히지 않고 심하게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고 평범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흘려보내는 삶은 아닙니다. 내 안위와 내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릅쓰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안위와 내 이미지가 중요하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들은 미리 손 써두는 게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내 안위와 그리고 내 이미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줄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사이에 간격이 벌어질 때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껏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쉬웠던 삶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그 순간에 우리를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5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바로 분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분간이라는 단어는 검사하다, 해석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구름이 어디에서 뜨고 또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를 보면서도 날씨가 어떠한지를 분간할 수 있는데 어째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왜 분별을 못하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쓰신 표현이 참 인상적이십니다. 그 뭐냐면 이 말씀이 이제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분간을 하지 못해서 좀 모자란 사람아 혹은 미련한 사람아 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별하지 않고 살려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들의 삶에서 매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식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이들의 눈과 귀에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들의 눈과 귀를 매일매일 보이고 들리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들리는 말씀이 있고 보이는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삶에 몰두해 있는 자들만 수두룩한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평범하게 다가오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연이 아니라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어떠한 수고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에만 충실한 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시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출퇴근길에 접하는 뉴스에서 매일 마주하는 가족들의 삶에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직장의 그 현장에서 그 외에 나의 삶이 허락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수많은 일들을 목격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군중과도 같이 의도적으로 눈과 귀를 닫은 채 내 삶에만 충실한 채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의 열심으로 수고하고 있습니까? 후안 카를로스의 제자입니까? 라는 신앙의 고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죠. 저자가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이제 성공적인 목회를 감당하다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나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을 시점으로 감당하는 모든 삶의 기준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전환됩니다. 작은 일을 감당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바른 것을 추구하려는 그 분별력은요, 내 삶의 기준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전환될 때 가능한 삶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하는 것이 용기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바른 것을 분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살아보지 않은 이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나를 위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 명예를 위하여서 분쟁하며 싸우며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삶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데 간절한 수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유일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또 자랑하고 증거하는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